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 참 조심스러운, 전하기 참 조심스러운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혼 또 요즘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또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이혼하신 분들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조심스럽게 말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혼해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 말씀이 힌트입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요단강 건너편.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역을 이제 그 누가복음 이제 10장에서부터 18장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베레아 지역을 말씀하고 있고 그 요단강 건너편 지역의 통치자는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자, 얼마 전 참수당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와 그 아내 헤로디아의 그 결혼 문제로 사실은 지적하다가 참수를 당했거든요. 목베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내 헤로디아가 원래 자기 동생 저 헤롯 빌립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빌립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를 이 헤롯 안디바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또 이렇게 남편을 취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건 부당하다. 어떻게 전 남편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이혼하고 이렇게 새롭게 그것도 그 형제간인데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형제간에 그렇게 재혼할 수 있느냐라고 율법으로 맞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다가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냐고 이 헤로디아 그 아내 헤로디아가 괘씸한 마음을 품고 자기 딸 살로메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목배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딱 덫을 놓은 거죠. 오, 옳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헤롯이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자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하고 지금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것도 시험하여 질문했다는 것은 딱 덫을 놨다 이 말이죠. 옳거니 잘 되었다. 이제 자칫 잘하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잡을 수 있겠다. 라는 이 덫을 가지고 딱 이 덫을 놓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죠. 사람이 이 사람 버리는 거, 뭐 이렇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딱 덫을 놓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몰라서 관심과 관찰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만해서 나오는 시험을 위한 질문은 오히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꼭 이런 올무 덫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하고 딱 덫을 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자기들에게 빠지게 만들려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천지도요,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그러면 대답 막 못할 때 자기들의 교류, 자기들의 논리를 따라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쏙 정신이 그냥 쏙 빼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빠져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그 질문한 의도가 딱 시험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 이혼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바리새인들 스스로 이혼이 명령이 아니라 바로 불가피한 허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했는데 4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죠.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기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낼 것이고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남자들의 행포를 지금 이야기, 남편들의 행포, 남편들이 그때는 상당히 이제 가부장적인 또 제도였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취하였다가 이제 실증 나면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행포죠. 그런데 그렇게 버림 당했을 때에 이 여자는 이제 그 당시 모든 땅과 경제적인 그 고난이 전부 다 남자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 버림받은 여자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더군다나, 이혼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최소한의 인권, 생존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버리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또 결혼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 생존권이 위협받는 가장 이 기본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기본권, 버림받은 여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그래서 써줘야 다른 남자에게 재혼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악용했습니다. 나중에 이혼 증서만 써주면 자연스럽게 이혼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을 그들은 악용해서 자기들의 편할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 내가 싫으면 이혼 증서 써주면 되지 하고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느냐라고 묻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5절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 그 나쁜 것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사실은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남편들, 그 향포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이건 대놓고 이혼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 허용은 하나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그 당시는 대부분이 남편이었죠. 왜냐하면 남편에게 힘이 있었으니까 경제권이 있었으니까 이 남편들이 이 형포로부터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부정이 발견된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또 헤어지는 아내에게 꼭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이 이혼의 남용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그냥 그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쉽게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신성함을 포기하거나 양보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지금 창조 원리로 예수님은 풀어가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몸, 한 몸 공동체. 이런 한 몸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중에 31절 32절에 결론적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결혼식 주례식 때 자주 말씀하셨던 에베소 5장 말씀. 그런데 이 비밀 코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한 몸이라는 것은 최초의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파괴하는 자는 이 한 몸을 파괴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탄이죠. 그리고 이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처음에 아담과 하를 묶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또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해서 짝지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단지 부부간의 관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이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부부관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짝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의 남용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배우자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혼한 사람을 이혼했다고 우리 손가락질 하지도 말합니다. 그 형편과 사정을 모른 채 우리는 이혼했다라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그 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남편이 바람피는 경우 또 폭력을 행하는 경우 이것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자기 십자가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강주에 있을 때도 어떤 권사님 또 이제 주변에 사람들 보면 남편이 바람 엄청나게 바람피어 대놓고 피어요. 막 대놓고 그 자기 앞에도 여자를 데리고 오고 대놓고 핍니다. 또 때리기조차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남편을 불쌍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 죽을 때까지, 그 남편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부르시긴 했지만 혹시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이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도 사실은 신명기 24장 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한 질문,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물론 이혼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쪽에서 갈리거든 갈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발언이죠. 이걸 또 너무 정당화해서 이혼을 정당화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혼하는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요. 이 사랑 없는 까닭에 아파하고 넘어지는 지체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그분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품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정말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다 해서 그걸 정당화하라는 말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그랬을 경우에 그렇다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집에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게 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 그 아내를 놔두고, 그냥 바람피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피는 자는 그 아내에게 가늠한 자다. 그런데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내도 그렇다라고 남편과 아내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건 파격적인 발언이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가늠한 행한이다. 그러니까 남편, 멀쩡한 남편을 그냥 버려두고 바람 피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가늠한 일이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나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바람 피어서 바람 나서 그런 것은 가늠한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조심스럽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설명이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죠. 우리가 안 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혼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관리를 하고 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다면 이혼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뭐 바람피거나 폭력을 행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 말고 내 편에서 나 쪽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어서 나 때문에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인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